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와 비핵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14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내 동대청에서 열린 약 1시간 동안의 확대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네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했습니다. 이날 합의된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양자 방문과 다자 정상회사의 회담을 비롯해 전화통화와 서신교환 등 다양한 소통수단을 활용해 두 정상 간 한라인을 구축,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한국이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적절히 처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CCTV는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회담을 시작하면서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4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러시아를 이란, 북한과 같은 축으로 넣으면서도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도발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며 동시에 북한의 고립을 중단시키기 위해 건설적인 협력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러시아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전면 금지한 결정 뒤에는 음모가 있으며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가 도핑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페인에 개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 반대자들이 날조한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러시아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군함에 타이완 기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한 데 공식하게 항의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기자브리핑에서 타이완과 관련된 조항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하는 것이고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 간 어떤 공식적인 교류와 군사적 접촉, 무기 거래에도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관은 미 군함이 타이완에 정박할 경우 중국은 타이완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12일 중국 전투기가 타이완 주변을 순찰하고 중국 관영 매체가 크루즈 미사일로 무장한 폭격기 사진을 보도하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타이완 총통 대변인실은 이와 관련해 타이완 국방부가 중국의 전투기 출격에 대응 조치를 취했다며 타이완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 한치의 우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란이 예멘 후티 반군에게 무기를 제공하며 유엔 규정을 위반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14일 미국 워싱턴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발사한 미사일 조각에서 이란제 미사일 흔적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헤일리 대사는 중동 지역에서 이란이 개입하지 않은 충돌이나 테러 조직을 발견하기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은 헤일리 대사의 이 같은 주장이 날조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란 유엔 대표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주장은 무책임하고 도발적이며 파괴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예멘에서 사우디의 전쟁 범죄와 미국의 공모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고 교착상태에 놓인 예멘에 대한 침략전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시도라고 언급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미얀마에서 최근 외신기자 두 명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4일 도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체포된 기자들의 석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또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기자들이 미얀마 라카인주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 사태를 취재 중이었다는 이유로 아마 체포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은 스포츠나 예술 등 특정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면 그 분야의 전설적인 인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영예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전문가 심사위원들의 평가와 함께 일반 대중들의 투표로 엄격한 자격 요건을 따져 선정하게 됩니다. 최근 미국 대중음악의 한 획을 그은 음악가들의 공로를 기리는 2018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인물들이 발표됐는데요. 지난 1983년에 처음으로 음반을 발표한 이래 30년 넘게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록밴드 본조비가 명예 전당에 입성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서 영국의 록밴드 무디 블루스 그리고 시스터 로제타 타프 등이 초기 록큰롤 음악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서 명예 전당에 입성하게 됐는데요. 헌액식은 내년 4월에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명예의 전당 입성 소식이 전해지자 본조비는 지금껏 엘비스 프레슬리, 밥 딜런, 레드 제플린, 비틀스, 사이먼 앤 가펑클 등 이 쟁쟁한 가수들이 입성해온 최고 영예의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겸허해진다는 감사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15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2018 로큰롤 명예 전당에 입성한 록밴드 본조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t's My Life, 그것이 나의 인생이다 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This ain't a song for the broken hearted. It's my life, it's now or nev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나서 전쟁 불가와 비핵화 견지 등 한반도 안정 4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연례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외 정세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 측근 최순실 씨가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4일 회담했군요.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14일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 그리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과 한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안정 4대 원칙 어떤 내용입니까?
네, 첫째,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지킨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를 비롯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넷째, 남북한 관계 개선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반드시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하며 전쟁과 혼란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중국과 한국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공동의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시 주석이 남북한 관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고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중국이 지지하는 게 한반도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된다면서 안정 유지와 전쟁 방지를 위해 한국과 소통,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회담에 앞서서 기자들에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국과의 공동 입장을 재확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양국은 정상 간의 한라인, 직통 경로를 열어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 밖에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두 정상은 양국 관계 회복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는데요. 시 주석은 모두가 아는 그 이유 때문에 양국 관계가 후퇴를 경험했다면서 그런데 수교 25주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건 특별한 의미가 있고 자신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관계 개선에 중요한 기회가 될 걸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두가 아는 그 이유란 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가리킨 거라고 양국의 언론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드에 대한 입장차 때문에 관계가 후퇴했지만 이제 회복하자고 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답했는지요?
네, 문 대통령도 같은 뜻을 밝혔는데요. 양국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지사지의 기회가 됨으로써 그동안의 고를 메우고 더 큰 산을 쌓아 나가기 위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한중 양국이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했을 때 공동의 번영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면서 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할 운명적인 동반자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날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론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중국의 관영 CCTV와 신화통신은 이 양국 정상회담 소식을 시 주석 발언을 중심으로 함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날 오전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수행하던 한국 사진 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 인력에 폭행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 언론들은 이 일을 정상회담 내용과 비슷한 비중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AFP통신, 블룸버그, 가디언을 비롯한 외신들도 이 기자 폭행 사건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사건을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상 외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을 중국 언론이 무시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외신 기자 클럽이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중국 정부 측에 요구했는데요.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아주 관심을 두고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14일 정상회담장에서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언론에 진상규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수사 의뢰를 요청했고 현지 공안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례 기자회견 소식을 살펴보죠.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4일 크렘린궁에서 연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연례 기자회견은 지난 2000년에 처음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해마다 해온 언론 대상 행사인데요.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올해의 기자회견에는 1600여 명의 국내외 기자들이 대거 출동해서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예, 자, 국내외 정세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을 텐데 푸틴 대통령이 올해는 어떤 주제를 다뤘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관한 것부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러시아 선수단 출전 금지, 북한 핵 문제와 또 자신의 대통령 선거 출마 기회까지 이 다양한 주제들이 광범위하게 다뤄졌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지 평가해달라는 이 미국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 미국인들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첫 1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 성장 등 일부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에서는 이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에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그건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반대 세력이 만들어낸 거짓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대통령 후보들, 특히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만나서 의견을 듣는 건 정상적인 외교 관행이라고 반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반대자들이 왜 자신들의 나라를 훼손하고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에 한계를 만들고 있는지 이상하게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러시아 선수단 출전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요?
네, 푸틴 대통령의 이 러시아 선수단 도핑설은 자신의 내년도 대선 출마 계획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선수단의 대규모 도핑 사실을 폭로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그리고리 로드첸코프 러시아 반도핑기구 산하 모스크바 실험실 소장을 그 자리에 앉힌 게 실수였다면서 러시아 선수단 도핑설은 국내 정치 상황과 연계된 걸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예, 러시아는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동시에 북한의 고립을 중단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또 한편 미국의 도발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양측 모두 상황 악화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의 이번 연례 기자회견은 특히 이 푸틴 대통령이 내년에 다시 이 대통령 4선에 도전한다고 선언한 후여서 더욱더 많은 그런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일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시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창당한 통합 러시아당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경제처럼 정치 분야도 경쟁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푸틴 대통령의 이번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인데요. 대부분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이 쉽게 당선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씨가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고요?
네, 올해 초 탄핵돼서 물러난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내려달라고 한국검찰과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국검찰과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씨가 사익 추구에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인 가치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구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거의 1200억 원에 달하는 벌금과 78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됐습니다.
네, 이 전직 대통령의 측근에게 큰 벌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요청한 건데요. 어떤 사건인지 되돌아볼까요?
네, 혐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공식 직책이 없는 측근 최순실 씨가 정부 인사와 정책 수립에 관여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재단을 만들어 삼성이나 롯데 같은 주요 대기업들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한 혐의가 비중이 큰데요. 이 일로 박 전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상 처음 탄핵 선고를 받아서 지난 3월에 파면됐고요. 현재 구속돼서 재판 중입니다.
예, 최순실 씨가 25년형을 구형받았지만 이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네, 최순실 씨가 받을 형량은 다음 달 26일 선고 공판에서 확정됩니다. 구형량보다는 적게 선고하는 게 보통인데요.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고 결과를 최 씨 측이나 검찰 또는 특검 측 어느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에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재판에 나오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열악한 시설에 갇혀 있다고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주장했는데요. 한국 법무부는 이런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런 형편으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공판을 열고 있는 이 궐석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구속 기한인 내년 4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공화당 지도부가 세제 개편안 단일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 세제 개편안은 내주에 이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인 월트 디즈니사가 21세기 폭스사의 자산 대부분을 인수하는 초대형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4일 미국 언론들의 주요 기사에 이 세제 개편안 관련 소식이 올라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가 세제 개편안 단일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일안의 핵심은 법인세율을 원안보다 조금 올리고요. 소득 상위 계층에 부과하는 세율은 더 내리는 겁니다.
예, 그 세제 개편안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상원과 하원이 각각 별개의 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양원 협의회를 열어서 단일안을 만들고요. 이걸 다시 상원과 하원에서 표결로 통과시킨 뒤에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을 하면 정식으로 이제 세제 개편법이 발효되는 거죠. 참고로 상원과 하원 다수당이 모두 공화당이기 때문에 이 세제 개편 작업은 공화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상원과 하원이 별도로 마련한 세제 개편안의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이 단일안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조정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중요한 항목별로 정리를 해본다면 먼저 기업에 매기는 세금률,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이 법인세율은 21%로 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미국의 법인세율이 현재 35%죠?
맞습니다. 이걸 이 양원 세제 개편안은 원래 20%로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이 단일안에서 2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세율이 원안에서 이렇게 1%포인트 오른 건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인세율 외에 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은 37%로 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원안보다는 약간 낮게 조정됐습니다.
예, 그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이나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금 공제도 논란거리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네, 지방정부에 내는 소득세나 재산세의 경우 모두 만 달러까지 공제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모기지, 그러니까 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75만 달러까지 이자를 공제해주도록 했습니다.
예, 특히 지방정부에 내는 세금을 공제해주는 항목에 민감한 지역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나 재산세가 매우 비싼 지역,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주나 뉴저지주,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 이 항목의 공제를 없애거나 제한하는 데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결국 이걸 살리는 걸로 이 타협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눈길을 끄는 건 상원 안에 이 건강보험제도, 그러니까 이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 항목도 단일안에 포함됐습니다. 원래 하원 안에는 이 항목이 없었죠.
예, 현행 오바마 케어에서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벌금을 내게 돼 있는데요. 공화당 측은 이 항목을 없애서 오바마 케어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항목이 없어지면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의 예산 3천억 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또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의료보험을 잃는 사람도 다소 생기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럼 세제 개편안의 단일안 처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공화당 지도부는 합의가 된 단일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이걸 다음 주에 이 상원과 하원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So I'm excited to announce that if Congress sends me a bill.
네, 올해 크리스마스 성탄절 전에 연방의회가 단일안을 보내오면 여기에 서명해서 내년 2월부터 시민들이 새로운 세율이 적용된 급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전에 그러니까 세제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인데 그럼 야당인 민주당 쪽은 공화당의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이 대형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그런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13일 눈길을 끄는 말을 했는데요. 이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에게 민주당 출신의 새 상원의원이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까지 이 세제 개편안 표결을 미뤄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건 최근에 치러졌던 엘라바마주 보궐선거 결과와 관계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12일에 치러진 엘라바마주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덕 존스 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상원 의석 분포가 공화당 51석 대 민주당과 분소속 49석 이렇게 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존스 당선자가 업무를 시작한 뒤에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표결을 하자는 겁니다.
예, 공화당은 이런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는 상원 공화당 의석이 52석이라서 이 반대표가 2표 이상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존스 의원이 들어오게 되면 더 여유가 없어지니까 그전에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예정대로 다음 주에 표결을 강행해서 크리스마스 전에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법안을 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올랐군요.
그렇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1.25%에서 1.5% 사이가 됐는데요. 참고로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합니다.
예, 이 기준금리를 올린 게 지금이 몇 번째인가요?
연준이 10여 년 전에 금융위기를 맞아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그러니까 0%대까지 떨어뜨린 뒤에 지금까지 모두 5번을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3번째인데요.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년에도 이 모두 3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좋다는 판단에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이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진정시키고 반대로 경기가 가라앉으면 금리를 내려서 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정책인데요. 옐런 의장은 이날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현 시점에서 순항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 실제로 미국 경제가 현재 이보다도 좋을 수는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4.1%로 지난 200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내년에는 4%대 아래로 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제 성장률은 연준 예상으로는 올해와 내년 각각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최근 미국 증권시장이 계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예. 자, 그리고 현재 경제 부분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안이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옐런 의장은 이 감세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13일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옐런 의장은 감세안이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세안이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시점과 그 정도는 불확실하다. 이런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 옐런 의장이 내년 2월에 이제 물러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자회견에서 후임자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지요?
네. 이 옐런 의장의 후임자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가 지명된 상태인데요. 옐런 의장은 파월 지명자가 현 연준의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금융 규제 부분에서 파월 지명자가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또 그 밖에 최근 화제가 된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와 방송을 아우르는 미디어 부문에서 새로 대규모 인수 소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인 월트 디즈니사가 21세기 폭스사의 주요 사업 부문들을 인수한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약 524억 달러에 달합니다.
예, 이 월트 디즈니사라고 하면 원래 만화 영화나 놀이공원으로 유명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요. 뭐 요즘에는 방송과 영화 사업을 망라하는 거대 미디어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월트 디즈니사의 자산 규모는 현재 약 9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디즈니가 인수를 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21세기 폭스사도 이 디즈니의 버금가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유명한 호주의 이 언론 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주인인 회사인데요. 이 자산 규모가 520억 달러 정도나 됩니다. 산하의 유명한 20세기 폭스 영화사가 있고요. 또 뉴스 방송 가운데 미국에서 뭐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폭스 뉴스 채널도 이 회사 산하입니다. 그 외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플루, 또 스카이 위성 방송 같은 방송 채널도 또 위성 방송 같은 그런 방송 채널도 보유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럼 이 21세기 폭스사가 전부 디즈니사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21세기 폭스사 산하 회사 가운데 폭스 뉴스 채널과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그리고 폭스 스포츠 미디어 그룹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 회사는 21세기 폭스사에서 분리돼서 새로운 회사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번 그 인수권을 미국 언론들이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이제 디즈니가 21세기 폭스사의 주요 사업 부분을 인수해서 영화와 방송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디즈니는 인수 대상이 된 회사들이 가진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방송 채널까지 확충하게 돼서 이번 인수 합병권이 성사되면 디즈니 입장에서는 뭐 날개를 다는 셈이다. 이래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여러 언론은 월트 디즈니의 21세기 폭스 인수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지각 변동을 예고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 미국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런 대형 인수 합병 시도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에 세계 최대 유선 방송 제공업체인 컴캐스트가 MBC 유니버설을 합병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에는 거대 통신 유선 방송 업체인 AT&T가 타임 워너 합병을 또 시도하고 있죠. 이 AT&T는 유선 방송 채널인 HBO와 뉴스 전문 방송 CNN 등을 소유한 타임 워너를 인수해서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 AT&T와 타임 워너의 합병권은 어떻게 됐나요?
네, 연방 법무부의 제지로 현재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시장 독점 가능성을 들면서 이 합병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월트 디즈니의 21세기 폭스 인수도 역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성사가 되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이제 허용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AT&T와 타임 워너의 합병을 반대한 법무부가 과연 이 월트 디즈니의 21세기 폭스 인수권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이슨 드룰로의 Want You, Want Me 함께 들어보시죠.
Girl, you don't want, I want to.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20세기 미국 문학의 최고봉의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고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 will stay with you until
I'm dead fish. 그의 소설을 영화한 노인과 바다의 한 장면 잠깐 들어봤는데요. 자신의 작품 속의 주인공들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헤밍웨이의 어렸을 적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여러 번의 결혼과 이혼, 또 전쟁 중의 부상, 비행기 추락 사고, 끝으로는 자살로 알려진 종말까지 남들은 평생을 겪어보지 못할 일들을 겪은 작가죠.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1899년에 미국 중부 대평원지대인 일리노이주 오크팍에서 태어났습니다. 6명의 가족 중 그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요. 어머니는 화가이면서 피아노 연주자였습니다.
예, 가정 환경은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글쓰기는 언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나요?
어니스트는 오크팍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학교 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스포츠 기자로 링 랜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어니스트는 그 사람 글이 아주 좋아서요. 자신도 그렇게 쓰려고 애를 썼고요. 그러면서 점차 글 쓰는 재능을 키웠습니다.
예.
이 헤밍웨이 가족은 여름이 되면 미시간주에 있는 별장에서 지내다 오곤 했는데 이 아버지는 어니스트에게 낚시, 사냥, 또 그 밖에서 텐트 치는 방법, 또 불을 피워서 요리를 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나중에 그의 작품 세계에 반영이 되죠.
예. 자, 그런데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지고 미국이 막 참전을 하던 1917년,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대신에 군대 지원을 했는데요. 근데 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눈이 나쁘다면서 퇴짜를 놓은 거죠. 그래서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미조리주 캔사스 시티에 있는 캔사스 시티 스타 신문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예.
헤밍웨이는 병원이라든지 경찰서, 열차 정거장 등을 돌면서 취재를 했는데 매우 활동적인 기자였습니다. 어떤 기자는 헤밍웨이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있는 곳을 취재하기를 좋아했다고 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당시 신문사가 이 헤밍웨이의 문장 형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던데요.
네, 이 캔사스 시티 스타 신문사는 기자들에게 문장을 짧게 쓰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안에 있는 특이한 요소를 들여다보도록 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헤밍웨이는 바로 이런 점들을 열심히 익혔죠.
네. 헤밍웨이가 얼마 안 돼서 신문사를 그만뒀다고 하는데요. 뭐 때문에 그만뒀을까요?
이 9개월 만에 그만뒀는데요. 이 적십자사의 일을 하면서 전쟁터에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적십자사 지원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쟁터에서 부상병을 실어 나르는 트럭 운전사 일을 하게 됐죠.
예.
이 헤밍웨이는 이탈리아에 배치가 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밀라노에서 무기 공장이 폭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부상병을 실제로 봤습니다. 헤밍웨이는 또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가능한 한 최전선까지 들어가는 모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200개의 파편이 다리에 박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긴급히 후송돼서 밀라노 육군병원에서 6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부상이 암을 무렵해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죠.
예.
헤밍웨이는 그러나 돈이 다 떨어져서요. 다시 캐나다의 토론토 스타 신문사를 찾아가서 기자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신문사에서는 헤밍웨이가 쓴 시카고의 삶에 대한 글을 참 좋아했고요. 보수도 괜찮게 줬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헤밍웨이는 시카고에서 작가 셔우드 앤더슨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 이 앤더슨은 미국에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최초의 작가로 알려진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헤밍웨이는 앤더슨의 글이 정말로 사실적이라고 느꼈고요. 자신도 그렇게 써보려고 노력을 했죠. 이 앤더슨은 헤밍웨이에게 글 쓰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해줬습니다. 앤더슨은 또 프랑스로 가보라고 권하기도 했고요.
예.
이 파리는 생활비도 싸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와 있으니까 만나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그래서 헤밍웨이는 결국 파리로 갔나요?
갔죠. 그런데 가기 앞서서 얼마 전에 만난 헤들리 리차드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헤밍웨이는 1921년에 부부가 함께 파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파리는 춥고 칙칙했습니다.
예.
이들은 파리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 자리를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은 좁고 물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하지만 토론토 스타지가 여전히 헤밍웨이를 유럽 특파원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지내기는 풍족했다고 하던데요.
네.
또 그런 직책이 헤밍웨이에게 글 쓰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도 해주었겠군요.
맞습니다. 헤밍웨이는 파리가 어떤 곳인가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프랑스 풍습과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이 새로운 친구들 중에는 1920년대 파리로 온 예술가 작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시인 에즈라 파운드, 또 전위 작가 거트루스 스타인, 이 작가 스코트 피츠제랄드 등이 있었습니다.
네. 자, 모두 당대의 명사들이군요.
그렇죠. 이들은 금방 헤밍웨이가 유능한 작가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밍웨이에게 작품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도 줬죠. 헤밍웨이는 취재를 하느라고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정치라든지 평화회의, 국경 분쟁 등 여러 가지 글을 썼습니다. 또 각종 스포츠, 스키, 낚시 등에 관한 기사도 썼습니다. 이 헤밍웨이는 나중에 스페인 전쟁에 관한 글도 쓰게 됩니다. 이 토론토 스타는 헤밍웨이의 보도를 좋아해서요. 더 많은 기사를 보내도록 재촉을 하기도 했죠.
네. 자, 그럼 이 헤밍웨이가 내놓은 최초의 소설집은 어떤 것이었나요?
이 단편집으로 In Our Times, 우리들의 시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20세기 문학에서 가장 뛰어난 단편들이라고 평을 받는 그런 작품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자, 1925년에 바로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그리고 이 무렵에 이제 헤밍웨이가 장편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헤밍웨이는 장편으로 자신이 그야말로 진지한 작가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고요. 또 돈도 벌고 싶었죠.
예.
그렇게 태어난 것이 이 The Sun Also Rises,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합니다. 이 장편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유럽에 사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젊은이들의 꿈을 파괴했고요. 그 꿈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작가 거트루드는 이런 사람들을 더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렀죠.
그렇습니다. 이 헤밍웨이의 이 소설은 즉각 대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흥행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One generation passes away and another generation comes. But the earth abides forever. The sun also rises and the sun goes down.
불과 25살의 나이에 헤밍웨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자,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가 성공을 거둔 뒤에 헤밍웨이는 파리에서 더욱더 유명해졌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헤밍웨이를 만나러 왔다고 하는데 이게 결혼 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이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폴린 이 파이퍼라는 미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헤밍웨이를 만나면서 이 여성은 자연스럽게 헤밍웨이 부인 헤들리와 친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폴린은 그만 헤밍웨이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두 사람이 이제 몰래 만나곤 했죠.
네. 자, 그런데 그래도 이 부인 헤들리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식은 건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언젠가 헤밍웨이는 폴린과 짧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헤밍웨이는 그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느낌을 이렇게 썼습니다. 헤들리를 다시 보았다. 그녀 말고 다른 여인을 사랑해야 했다면 나는 죽었어야 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태양은 그녀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묻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헤밍웨이가 나중에 해고한 글인데요. 이처럼 아내에게 사랑스러운 느낌을 가졌는데 그러나 그 결혼은 결국 파탄이 나고 말았죠.
네.
헤밍웨이는 나중에 자기 일생을 통해서 헤들리와 함께 살았던 때가 가장 행복했었다고 회고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미국 얘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어니스트 헤밍웨이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헤밍웨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2편을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eo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주변에 꼭 끝까지 얘기 안 듣고 결론부터 내리는 친구들 있죠. 이렇게 앞뒤 안 보고 결론을 섣불리 내릴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이 표현은 섣불리 판단하다, 서둘러서 결정하다인데요. 예를 들어서 My friend loves to jump to conclusions. Every time I forget to text her, she thinks I'm angry. 내 친구는 항상 결론부터 내려. 내가 답장하는 거 잊어버리면 꼭 내가 화난 줄 알아. I'm so impatient. I always jump to conclusions. 나는 참을성이 없어서 항상 서둘러서 판단해. Can you stop jumping to conclusions? 좀 섣불리 판단하지 마.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Jump to conclusions. 오늘은 jump to conclusions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주니어 시니어의 Move Your Feet, 당신의 발을 움직여 춤을 춰보세요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부정부패는 부국과 빈국, 공공과 민간 분야 할 것 없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차원의 권력 남용을 말합니다. 부패는 발전을 저해하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며 조직 범죄와 테러리즘을 포함한 초국가적 범죄를 조장합니다. 또 시장을 왜곡하고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부패는 공동체를 파괴함으로써 발전과 진전을 가로막습니다. 유엔 총회가 14년 전 부패와의 전쟁과 예방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인 법적 토대로서 유엔 반부패 협약을 발족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제임스 월시 미 국무부 국제마약 법집행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제7차 유엔 반부패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오늘날 반부패와 관련한 법체계, 정책, 국제 공조 등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현저하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충분한 정치적 의지와 함께 조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이 협약은 부패 퇴치와 예방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공동의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유엔 반부패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시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은 2016년 해외 부패 방지법에 따라 부패에 연루된 다국적 기업 28곳에 대해 법 집행을 확정하는 등 기록적인 한 해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부당 이득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래 법무부와 국제적 협력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부정부패 관련 수익금 30억 달러를 압수하거나 동결했으며 지금까지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반환케 했습니다. 월시 수석 부차관부는 유엔 반부패 협약을 이행함으로써 우리는 시민단체와 민간 부문을 포함해 사회의 모든 영역이 부패에 맞설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단일 국가에 의한 선의의 노력으론 충분하지 않다며 진정성과 책임성, 투명성의 국제 기준을 확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